고전이란 인류의 조상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계획했는지를 후세에 남긴 글로 우리 정신문화의 바탕을 이룬다. 고전은 현재와 과거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는 지침서 역할을 해주며 현재의 삶에 녹아들어 미래를 밝히는 마음의 등불 역할도 한다.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한비자의 관계의 수를 쓰신 중국 고전의 대가 김원중 교수가 한비자 번역서 서문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지금 이 시간에 귀 기울이고 계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미래를 밝히는 마음의 등불에 기름이라도 어떻게 넉넉하게 꽉꽉 채워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EBS 고전 읽기의 마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십니까? 권진영입니다.
또 새로운 한 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어요, 선물로.
날씨가 제법 추워졌죠?
네, 이제는 추워서 조금 도톰한 모지 겨울 코트를 꺼내봤어요.
추위 타요?
옛날에는 안 탔었는데 이제 저도 겨울을 느끼는, 뼈로 느끼는 그런 나이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많이 춥네요.
뼈로 느낍니까?
네. 이게 보니까 10월 말, 11월 초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님도 김장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바쁘시잖아요. 네. 우리 선배님은 겨울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뭐 특별한 뭔가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특별히 준비하다기보다는
책 이런 얘기 말고
두툼한 지갑을 준비하고 싶네요.
우와, 두툼한 지갑.
왜냐하면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엊그저께 네. 그 피천덕 선생, 금화 피천덕 선생의 네네. 인연이라는 수필집을 읽어보니까 네. 정말 피천덕 선생 하면 수필의 대가시잖아요.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갑에 700원 넘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200원 이하로 있으면 왠지 주눅이 들어서 나가기가 싫다고.
아, 그래요?
그 선생님도 그랬으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랬으니, 네네.
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나이가 안 들면 안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해맑게 살아요.
네, 겨울 준비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네. 두둑한 지갑과 더불어.
네.
고전 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EBS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좀 둘러보시고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고전, 새로운 고전은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대답입니다. 바로 중국 고전 한비자죠, 한비자.
한비자. 오, 이거 과연 어떤 책일까요?
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렇게 자는 선생님을 뜻하는 건데
네.
한비 선생님이 지으신 한비의 저서 한비자죠.
뭐
유가, 도가, 법가 등 우리가 들은 그 많은 사상들이
네네.
있잖아요.
네.
그중에 법가의 대표자로서 한비가 쓴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지난주 신화에 이어서 이제 법적으로도 진출하는 건가요?
진출해봐야죠.
와.
다양한 세계를 맛보는 게 책이 주는 매력이잖아요. 특별히 한비자를 읽어야 하는 오늘 첫 시간
네.
한비자를 번역하신 중국 고전의 대가 김원중 교수님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잘생기셨어요. 네, 우리
훈남이시죠.
훈남이십니다. 훈훈합니다. 이 스튜디오 안이. 우리 김원중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충북 보은에서 출생하셨고요. 조부로부터 한학을 익히셨고요. 성균관대 중문과에서 중국 고전문학 연구를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만 중앙연구원, 중국 문철연구소, 박문학자와 중국 대만 사범대학, 국문연구소 방문교수로 역임하시고요. 현재 건양대 중국언어문학과의 교수 겸 중국일본학부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네. 너무 화려해가지고요. 네. 그러면서 네. 한국중국문화학회 부회장 맡고 계시고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도 맡고 계십니다.
네.
와, 개인으로서는 세계 최초의 완역한 사기를 비롯하셔서 느낌표 선정도서이기도 하죠. 삼국유사를 비롯하여서 삼국지, 손자병법, 명심보감 등 우리가 아는 정말 많은 중국 고전들을 번역하셨습니다.
네.
저서도 7권에서 8권 쓰셨고요. 와, 교수님 지금 재직하고 계신 건양대가 논산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방송 위에서 논산에서 올라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업을 하고
와.
네, 방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먼 길 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김원중 교수님의 팬입니다.
팬이세요. 네. 저도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앉으려고.
사기가 두툼한 책 네 권이잖아요. 그 완역하신 사기.
여섯 권인가요? 네, 여섯 권의 표하고.
팬 맞으십니까?
예. 본기가 한 권.
본기, 세기,
세가.
세가.
열전.
열전이 두 권이잖아요.
네. 아, 근데 본기랑, 본기 한 권, 세가 한 권, 그 다음에 표 한 권, 서 한 권에서 전체 여섯 권.
아, 표하고 서도 예. 번역하셨나요?
그렇죠. 완역을 했죠.
아, 우와.
그럼 제가 표하고 서는 뺐네요.
아, 예.
그거는 못 읽었고.
예.
본기하고 세가하고 열전 1, 열전 2는 다 읽었는데.
우와. 네.
그리고 선생님의 이제 한비자까지
네.
읽고 야, 이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사인 받아야겠어요.
대단한 내공이신데요.
아니에요. 저는 네, 이따 사인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인해 주세요. 네.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동양 고전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그 원래 증조부께서도 이제 한학자이셨고 조부님도 이제 한학자이셨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런 피를 이어받았는데.
아,
고등학교는 또 불행하게도 부모님이 또 이과로 또 진학을 하게 해서 이과로 다니다가
네.
대학 다닐 때 이제 문과로 전향을 했고
다니실 때 처음에 그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갈
들어가실 때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문과 쪽으로 이제 교차 지원한 거죠 따지고 본다면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계속 했고요.
이제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전하면
네.
우리가 제가 이제 한비자라든지 노자라든지 논어 같은 거 결국은 인간의 이야기다.
네.
예,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고 지금부터 2000년 또는 1500년 전에 있었던
네.
선현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제 고전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셨군요.
네. 예. 그러셨군요. 네.
남들보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그럼 출발하신 거예요.
아,
중조부도 한학자시고
그러니까.
조부님도 한학자셨습니다.
예.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글 읽고 이런 소리를 집에서 들으면서 자라셨나요? 혹시?
그렇죠. 이제 부모님하고는 떨어져 살았으니까 이제 특히 조부님한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떨어져서 살았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럼 직접 예. 배우셨어요?
예, 많이 배웠죠. 예.
조기 교육.
예,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조기 교육이 되겠네요.
조기 교육이네요. 그게.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제가 네. 할까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적에
네.
이번 주에 함께 읽어볼 한비자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떤 책이에요?
한비자 우리가 이제 흔히 제왕학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이 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고
제왕학의 성전
야. 한마디로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이제 전국 시대 때죠. 전국 시대 때의 그 법가인 한비자가 만든
네.
예, 제왕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
제왕의
예, 통치술의 근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책을 읽어보면 사실 좀 좀 냉혹하고
네.
그렇죠.
섬뜩한 그런 내용도 좀 있거든요.
많죠.
예. 예,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는데.
예.
왠지 이게 인간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한비는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을 믿지 말아라.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그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네.
결국은 그들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이해관계다.
아하.
하물며 남남인 군주와 신하 간에 어떻게 이렇게
네. 그 동상이몽에 대해서 서문에 쓰셨잖아요.
네.
그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아이고 이게 찾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위나라의 한 부부가
네네.
기도를 드리는데.
네, 오늘 네, 그렇죠.
공짜로 배 100피를 얻게 해달라고 부인이 기도를 했죠. 그래서 네. 남편이 왜 그렇게 조금 달라고 하느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 그거보다 많으면 당신이 첩을 얻을 거 아니냐.
예, 네, 그렇죠.
아, 그게
이제.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재밌어요. 네. 사실 이 한비자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럼 일단 그 한비자를 쓴 저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동양의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이 한비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그, 이제 이사와 더불어서 순자한테 네. 공부를 했는데, 이제 순자가 육아 2단 아닙니까?
거기서 2단아.
2단이죠. 그래서 거기서 배웠는데, 결국 이제 법가 쪽을 택했죠.
네.
근데 이제 한날에 서울 공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주류였었죠.
네.
근데 말을 잘 못했고,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나라 그 나름대로 자기의 그 식견을 한나라 군주에게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네.
한나라 군주가 듣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그 마침 그때 진시황이 내가 이 책을 쓴 사람인가 하고 얘기했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해서 이제 결국은 진나라로 들어가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진시황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죠. 왜? 말이 어눌했으니까.
네. 아, 그렇군요.
말이 더듬더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미급한 진시황이 안 되겠다 했는데 마침 이사가 그냥 그를 한나라로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를 죽여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람을 보내서 독사를 시키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결국 이제 한비자란 책은 이제 남게 되고 10만자 정도가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로 한비자는 그런 책입니다.
한마디로 한비자는 한비는 예. 한비자라는 책을 써서 진시황이 야, 이 책 쓴 사람 누구야? 이 베스트셀러 저자 데리고 와 해서 데리고 왔는데 책은 잘 썼는데 프레젠테이션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좀 듣기보다는 별론데 한 틈을 같은 그 동문이었던 이사가 파고들어서 저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옥속에서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한비자가 그렇게 제왕학에 대해서 열심히 썼는데 자기는 결국 그 술수에 권모
그렇죠.
술수에서
예.
당하고 마는
그
아,
한비,
안타까워요.
그 한비자의 그 첫 번째 세난편과 이제 난언편인데 세난
네네.
유세의 어려움 난언 말하기 어려움,
말하기 어려움.
그게 이제 핵심인데 두 가지가 근데 결국은 그렇게 어렵게 얘기 그런 비법을 얘기했지만 자기는 오히려 희생의 당사자가 된 거.
네.
아, 예. 그렇군요.
아이고 참 순자의 제자인 한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지 네.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한비도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전제에 글을 썼나요?
그러니까 한비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악하다기보다는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규정된다.
아하.
예.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의 번역서 표지에 보면
예.
제왕학의 영원한 성전 한비자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라서 제왕학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한비가 살았던 네. 시대, 전국시대 때
네.
생존과 패망의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좀 약간 여유가 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아.
또 어제의 적이 내일의 또 친구가 되고
네.
이런 상황에서
네네.
군주는 늘 신하의 시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고 신하 역시 군주로부터 늘 박해에 시달리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이제 한비가 제시한 것은 이렇게 정말 군웅할거 시대에서
네.
제왕이 확실하게 자기 무장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몰락하고 나라를 뺏기게 된다. 그런 비법을 정한 것이 바로 전수하려고 한 것인지 한비자죠.
네.
그렇군요.
사실 그 권진영 씨가
네.
아직 그 나이가 어려서 그런데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제왕과
그렇네요.
그 밑에 신하들이
그렇네요.
어려움 당하는 세상이에요. 이 비유하자면 그래요.
그렇네요.
그건 갑과 을의 문제가 네. 대두하고 있잖아요.
정말 갑과 을의 관계에서 전 갑이에요. 갑갑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네. 저 문자와 반디 사연 주제 알려드리죠. 오늘
네.
사연 주제는 교수님께 물어보세요입니다. 한비자의 책장을 펼쳐서 낭독을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동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 말고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김원중 교수님이 대답해드릴 겁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가 부과되는 샵 1045와 반대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일단 오늘의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한비자 책장을 쫙 펼쳐보시죠. 한비자의 저자 한비는 중국의 여러 사상 중에 이 사상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상일까요?
네.
1번 법가, 2번 도가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비자 첫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첫 번째 낭독은 제5편 두 개의 칼자루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호랑이가 개를 이기는 이유. 현명한 군주가 자신의 신하를 통제할 때 사용하는 것은 두 개의 칼자루뿐이다. 두 개의 칼자루란 형벌을 주는 것과 덕을 베푸는 것이다. 무엇을 형과 덕이라고 하는가? 사형에 처하는 것을 형이라 하고 공로를 치하에 상을 내리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신하된 자들은 벌을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 포상을 바란다. 그런 까닭에 군주가 직접 형벌과 포상을 관장한다면 신하들은 그 권위를 두려워하여 이로운 쪽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간신들은 그렇지 않다. 간신들은 자신이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로부터 형벌의 권한을 얻어내 죄를 씌우고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에게서 포상의 권한을 얻어내 상을 준다. 오늘날 군주가 이처럼 상벌의 권한을 자신이 직접 관장하지 못하고 신하의 말만 듣고서 시행한다면 온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그 신하만 두려워하고 그 군주는 가볍게 여길 것이며 백성들의 마음은 군주를 떠나 신하에게로 향할 것이다. 이것은 군주가 형과 덕을 잃었기 때문에 생겨난 환난이다. 무릇 호랑이가 개를 복종시킬 수 있는 까닭은 발톱과 이빨을 지녔기 때문이다. 만일 호랑이에게서 발톱과 이빨을 떼어 개에게 붙여 사용하게 한다면 호랑이가 도리어 개에게 복종할 것이다. 군주는 형과 덕으로 신하를 통제하는 자이다. 그런데 지금의 군주가 형과 덕을 신하에게 주어 사용하게 한다면 군주는 도리어 신하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지난날 전상은 군주에게 자기와 복록을 요청하여 벼슬아치들에게 주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곡물을 꿔줄 때는 큰 말로 퍼주고 거두어드릴 때는 작은 말로 받아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자 제 나라의 군주 강공은 덕을 잃고 전상이 그 권한을 잡게 되었으며 강공이 시해당한 것이다. 자한이 송나라 군주에게 말했다.
포상을 받는 것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므로 왕께서 직접 하시고 형벌을 받는 것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이므로 신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송나라 왕은 형벌의 권한을 잃게 됐고 자한은 이를 사용해 결국 송나라 왕을 협박했다. 전상은 단지 덕을 베푸는 권한만을 사용하고도 강공을 시해했고 자한은 단지 형벌의 권한만을 사용하고도 송나라 왕을 위협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신하들 중에는 형과 덕의 권한을 모두 사용하는 자들이 있으니 지금의 군주는 강공이나 송나라 왕보다 더 위태롭다. 그러므로 신하들에게 협박당하고 살해당하거나 또는 국정의 실상을 보고 듣지 못한 군주가 형과 덕의 권한을 잃고 신하가 대신 사용하게 하고도 나라를 망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호랑이가 개를 이기는 이유, 발톱과 이빨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호랑이 같은 군주가 되라는 뜻인가 봐요.
그렇죠. 호랑이 같은 권력과 네.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것이 바로 형입니다. 예.
네. 그리고 덕,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신하가 군주를 대신해서 그런 그 벌 내리는 권한을 갖게 되면 위험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덕을 베푸는 권한도 갖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요?
덕은 많이 베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덕을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 근데 네. 그것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사람은 덕보다는 형을 더 두려워하고
네.
예, 거기서 그 강력한 통제와 그 군주의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제 나라 얘기 여기 전상 얘기를 이제 쓰셨는데
예.
사실 제 나라는 원래 그 강태공이라고 하는 그 강씨의 후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때 전상이 이제 덕을 막 베풀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그래서 그 어려울 때 빌려줄 때는 큰 말로 퍼주고
네. 네, 그렇죠.
그걸 말로, 받을 때는 이제 큰 말로 걸로. 받아야 되는데 작은 말로 네,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상 최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지를 받고 나서 이제 간공을 시하기까지 그렇죠. 이르니까 예, 예. 덕을 베푸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민심. 그러니까 덕을 베푸는 것도 그렇고 형을 베푸는 것도 결국은 두 가지 카드를 군주가 지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구나.
그런데 대부분 신하들, 신하들한테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한비자 이 책을 썼을 당시는 예. 신하들이 형과 덕의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신하들이
많이 가졌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신하들은 형과 덕을 가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완공을 도와서 춘초패를 만든 관중 같은 경우도 네. 결국은 나에게 권력을 달라 상벌권을 달라 근데 관중이 그랬죠. 내가 제 나라의 절반을 주더라 줄 수는 있다. 나는 그러나 환공이요 관중한테 네. 그러나 내가 상벌권 줄 수 없다.
왜? 그래서 제완공이 네.
끝까지 결국은 제완공이 그 관중을 견제를 했죠.
그랬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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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와. 넘겨줘도 다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경제권을 끝까지 갖고 있으려고 했었는데
계속 밀당을 해야 되나 봐.
그거를 넘겨줘서 그렇죠. 고생이에요 요즘 제가.
그러셨어요.
가정 경제권.
예, 벌써 그래,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유 어떡하나.
오실 때마다 이거. 웃음이 없어지시는
예,
거예요.
그 다시 오늘 집에 가셔 되게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이 한비자 들으시는 분들 지금 네, 샐러리맨 여러분 가정 경제권 함부로 그 부인한테 넘겨주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도울 강의에서 들은 건데요. 한나라 시대 비선생이라 한비자라던데 비자라고 불러야 하지 않나요? 공자, 맹자, 순자처럼. 최형규 님이 의견 주셨는데.
비자?
어떤가요?
네, 이것은 저는 진짜? 아니라고 보고요. 예.
한비라고 하네요.
사마천의 그 사기에서도 네. 예, 노자 한비열전에서 정확히
한비라고 써 있고
예, 노자 한비열전 했고 그래서 네. 사기열전에서 맹자 순경열전, 순경 그다음에 그 뭐 중리제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기에 근거를 해도 한비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네, 구창희님 건양대 근처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전동진님 법가사상은 순자에게 시작된 사상인 성악을 주장하는데 네. 한비자는 어떻게 순자의 사상을 따랐나요? 교수님은 성악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풍 질문.
폭풍 질문인데 성악설은요. 예. 저희가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예, 예. 대답해 예, 알겠습니다. 주시죠.
네. 예. 그리고 원정우님께서 교수님 제 동생이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1학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이 야.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완전 친근감이 들어요. 이래도 되죠? 하셨습니다. 폭풍 질문.
고맙습니다.
오늘 건양대 팸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들으시나 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한비자 이번에는 한마디로 왕이 신하들에게 덕과 형을 넘겨주면 안 된다. 네. 그 권한을 넘겨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월권하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그렇죠.
그 직분에 대한 부분의 낭독을 계속 이어드리죠. 직분을 벗어나는 것의 위험성. 군주가 신하들의 간사한 행위를 금지하려면 그들의 실적이 말과 합치되는지 살펴야 한다. 형과 명이란 실제 일의 결과와 서술한 말을 말한다. 신하가 의견을 올리면 군주는 그 말에 근거해 임무를 부과하며 또한 전적으로 그 일의 결과에 의거해 그의 공적을 심사한다. 공적이 임무에 들어맞고 임무가 그의 처음 의견과 일치한다면 상을 줄 것이며 공적이 임무에 들어맞지 않고 임무가 그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 그러므로 신하들은 과장해서 진언했다가 그것보다 공적이 적으면 벌을 받게 된다. 그것은 공이 적어서가 아니라 공이 진언한 바와 들어맞지 않음으로 벌을 받는 것이다. 신하가 애초에 진언한 것은 보잘것없는데 큰 공을 이룬 경우에도 벌을 주어야 한다. 큰 공적이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군주에게 제시한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니 큰 공을 이룬 것보다 해로움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것이다. 옛날 한나라의 소후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이때 전관이 군주가 추워하는 것을 보고 군주의 몸에 옷을 덮어주었다. 왕은 잠에서 깨어난 뒤 흡족해하며 주위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옷을 덮어주었는가?
관을 담당하는 정관이 했습니다.
군주는 이 일로 옷을 담당하는 전의와 전관 모두를 문책했다. 전의에게 죄를 준 것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전관에게 죄를 준 것은 자신의 직분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추위에 떠는 것을 싫어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직분을 침해한 폐해가 추위에 떠는 것보다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가 신하들을 다루는 방법은 신하가 자신의 직분을 넘어 공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과 진술한 의견이 실제 일에 일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월권 행위는 사형에 처하고 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하여 신하들이 제수받은 벼슬 자리에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또 그들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에 모두 들어맞도록 하면 신하들은 패거리를 지어 서로 돕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군주에게는 두 가지 근심거리가 있다. 하나는 현명한 사람을 임용하면 신하가 된 뒤에 장차 자신의 현명함을 믿고 군주의 지위를 넘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함부로 아무나 등용하면 정사를 그르쳐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군주가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면 신하들은 자신의 행동을 꾸며 군주의 뜻에 영합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하들은 본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신하가 본 모습을 내보이지 않는다면 군주는 그들의 차이점을 헤아릴 수가 없다. 예전에 월나라 왕 구천이 용맹함을 좋아하자 백성들 가운데에는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졌고 초나라 영왕이 허리가 가는 여자를 좋아하자 도성 안에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제나라 환공이 남자를 질투하고 여색을 매우 밝히자 수조라는 자는 스스로 거세해 후궁들을 관리하는 내시가 됐고 환공이 진귀한 맛을 즐겨 찾자 여가는 자기의 맏자식을 쪄서 진상했다. 연나라 왕인 자쾌가 어진 사람을 좋아하자 자진은 나라를 물려주어도 받지 않을 것처럼 거짓을 부렸다. 그러므로 군주가 어떤 일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이면 신하들은 작은 일이라도 군주가 싫어하는 일이라면 감추고 군주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이면 신하들은 능력이 없어도 있는 척 꾸미며 군주가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면 신하들은 자신을 꾸밀 기회를 얻는다. 그래서 자진은 자신이 어진 것처럼 꾸며서 군주의 지위를 빼앗았고 수조와 여관은 군주의 기호를 이용해 군주의 권력을 침범했던 것이다. 그 결과 자쾌는 전란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고 환공의 시체가 썩어 구더기가 문 밖으로 기어나올 때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군주가 자신의 본 마음을 신하들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환란이다. 신하들의 마음이 반드시 군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익을 귀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군주가 자신의 속마음이나 그 마음의 기색을 숨기지 않아 신하들이 그 군주의 권력을 침해하게 만든다면 그 신하들이 자진이나 전상처럼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다.
군주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 신하들이 본바탕을 드러낸다. 신하들이 본바탕을 드러내면 군주의 눈과 귀는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와, 이거 왕하기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막 그냥 화끈냥 여기저기 막 그냥 어려워요. 차라리 안 하고 말겠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어렵잖아요. 월권을 하지 말라는 건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부분 있잖아요. 왕이 술에 취해서 자다 추워해서 신하가 이불을 덮어줬는데 이불 덮어주는 담당이 아니라고 벌을 내린 건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야박스러운 거. 야박시러워. 네,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셔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아, 이것은 직분의 문제인데 논어들이란 말 있죠. 부재기위 불모기정. 네? 아니 불자 네. 있을 자 그 기자 정사정자인데 그 자리에 있자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오. 그 정사를 논하지 말라. 결국은 전관할 일은 관을 담당하는 거고 전의가 하는 일은 옷을 담당하는 건데 왜 네가 상대편의 그것을 넘어섰느냐 이거죠. 와우. 우리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거 간단한 건데 회사에서도 뭐 조직에서도 자기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관여하다가 결국 월급을
받는 거죠. 그러네. 그거 오지랖 뿌리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아.
네.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엊그저께 그 네. 예전 해태 감독이었고 프로야구
예, 예.
지금 이제 한화 감독이 되신 예. 김웅룡 감독의 인터뷰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한화 프로야구 감독에 대해서 성적이 많이 나빴었잖아요.
예,
이번
예, 예.
시즌에.
예.
우리나라 사람은 관중이 다 감독이야. 그러니까 프로야구 끝나면은 다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썼냐? 왜 투수 안 바꿨냐? 예, 그거랑 비슷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때 그러니까. 이겼으면은 별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재를 등용할 때 현명한 사람을 임용해도 걱정.
그렇죠.
그렇다고 또 간신을 임용해도 걱정. 야, 이거 오늘 저 이 말씀을 낭독을 해드리고 나니까요.
네.
등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현재
진짜?
대한민국도 그렇고
네.
이 CEO 분들이나 무슨 기관의 장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왕의 기호에 따라서 유행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왕이 용맹한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허리가 가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밥을 안 먹고 정말 사람이 싫어지네요.
그리고 네.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초나라 영왕 얘기도 나오는데
예, 예.
초나라 영왕은 다이어트한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요라는 말이 나왔죠. 초나라 초자에다가 허리 요자
예.
초요
예.
초나라 허리 저 저기
여자들의
그,
허리가
예. 허리가 아주 가늘어서
아~
예.
그렇죠.
심지어 초영왕은 그 허리 가는 여자들을 모아놓고 궁을 지어서 세요궁이라고 이름졌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가늘 세자의 허리
요자 예, 허리 요자 예, 맞아요.
예, 세요궁.
예, 세요궁.
그럼 안 가느면 그쪽은 얼씬도 못 하나요?
그러니까 굽는
들어가지
거죠.
못해.
아, 진짜 여자는 이래서 두 종류여야 돼요. 이쁘거나 무섭거나.
그런 얘기를 또 사기 열전에서도 하셨고 제가 네.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좀 이 지휘자는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걸 너무 바로바로 드러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한비 얘기는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절대?
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김이라도 보이면 신하들은 거기에 영합하게 되고
아.
거기서 충신과 간신이 갈리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 세상에 듣기 좋은 말, 입에 발린 말 듣기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군주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간신과 충신을 구분할 수 없게도 나라는 이렇게 된다.
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 이제 우리나라는 뭘 막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다
안 된다는
그
거죠.
사람들 다 그거
예.
만든다 이거죠.
예. 오히려 신하들의 말을 먼저 듣고 군주는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죠.
아,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사진 들어보죠.
사연 볼까요?
교수님께 물어보세요. 김숙희님 강태공의 태가 콩태자 맞아요? 농담이시죠? 에이.
예. 예. 예, 클 태자가 맞습니다. 예, 클 콩태자 태자.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5558님께서 안녕하세요. 읽은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 그러나 군주가 세만 강하다면 참으로 섬기지 않고 형이 두려워 거짓으로 섬기니 무엇이 더 상인가요?
상, 위라는 말씀이죠?
네. 네.
예. 역시 새가 중요하죠. 새.
그렇군요.
새. 카리스마.
아, 질문도 수준 높으세요.
그러니까 수준 있으신데요.
내공이 있으셔요.
예.
3201님 교수님 사마천 사기에 노자와 한비자를 같은 부류에 넣은 이유가 있나요?
이거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예. 노자의 사유 그것과 한비의 사유
네.
그게 접목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아하.
한비는 유로편 즉 노자를 비유하다 해로편 노자를 해석하다라는 두 편을 한비자에다 넣어서
네네.
노자가 말한 그 무의와 이 허정, 자연 이런 것을
네.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아하.
그것을 법가와 도가의 접목을 시도했던 그런 인물이죠.
아,
그래서 노자,
그래요?
예, 사마천이 이 두 가지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큰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어, 질문들이요. 이게
네.
뭐 보통이 아니에요.
수준 높아요. 네.
우주영님, 교수님, 저희 신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어지러운 상황이 생기는데 고전 중에 추천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요? 고전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예, 바로 오늘 읽고 있는 한비자.
한비자 좋죠.
예, 한비자,
한비자 추천해드립니다.
예, 추천합니다.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한번 다시 드릴게요. 한비자의 저자 한비는 중국의 많은 사상 가운데 어떤 사상을 대표하는 학자일까요? 1번 법가, 2번 도가, 네, 샵 1041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김신우의 귀걸이에서 듣고 올게요. 귀걸이사 중국 송나라 때 도현명이 쓴 시기도 하지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요, 중국 고전 한비의 한비자고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한비자를 번역하시고 한비자의 관계수를 저술하신 김원중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비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비자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비는 한 나라 사람인데 정작 그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죠.
네.
진시황제가 한비의 사상을 도입해서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근데 신하들은 환영하지 않았죠. 한비의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나요?
그래서 대부분 신하들이 환영하지 않았겠죠.
네.
아,
네. 네,
결국은 진시황이 그 사실 이제 한비가 법가라는 걸 통해서 결국 진시황이 택한 것은 결국 개혁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진시황의 모든 시스템을 다 개혁을 하고 화폐, 문자, 또 도량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일하면서
네.
진나라가 이전에 즉 춘추와 전국시대 때의 그 혼란기를 정리한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단행하고
네.
그런 책을 불사르고 했던 것들도 기존의 전통의 단절 결국은 한비가 내세운 법가의 그런 정신이죠.
네.
결국 신상 필벌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가문과 여러 가지 그런 그 서열에 따라서 하지 말고
네.
깨끗하게 상이냐 벌이냐 공을 네. 세웠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 안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한비자 세 번째 낭독 들어갈 텐데요. 이번에 낭독할 부분은 제6편 8가지 간사한 행동편입니다. 청탁을 들어주지 말라. 현명한 군주는 내실에서 미녀들과 함께 즐기기만 할 뿐 그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며 개인적인 청탁도 못하게 한다. 측근의 신하들에 대해서는 일을 시켜 반드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허튼 말을 보태지 못하게 한다. 친족이나 대신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사후에 착오가 생기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주지시켜 함부로 건의하지 못하게 한다. 군주가 신하들이 가져온 구경거리나 애완품을 보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알려서 신하가 독단적으로 올리거나 물리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야 신하들이 군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 은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 궁중의 재물을 풀고 궁궐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일은 반드시 군주가 내린 것으로 해야지 신하가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유세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자는 칭찬하며 미워하는 자는 헐뜯게 마련이다. 따라서 실제 재능을 살피고 잘못을 잘 헤아려 신하들이 한패가 돼 서로 말을 맞추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용맹스럽고 힘있는 무사가 전쟁에서 공을 세웠을 때는 반드시 공에 맞게 상을 내린다. 그렇지만 마을 사이에 사사로운 분쟁에서 용맹을 발휘했을 때에는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며 신하들의 사사로이 병사를 모아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게 한다. 제 후국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 요구가 합리적이라면 받아들이고 불합리한 경우에는 거절한다. 만국의 군주란 나라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이미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이다. 신하들의 외세를 등에 업고 나라 안의 실권을 좌우하면 군주는 나라를 잃을 것이다. 군주가 큰 나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멸망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보다 더 빠르다면 들어주지 않게 된다. 군주가 큰 나라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외국의 다른 제후와 교섭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 다른 제후들 또한 그 나라의 군주가 그 나라 신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나라의 신하가 그 나라 군주 일을 거짓으로 속여 말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현명한 군주가 벼슬자리와 자기의 복록을 만든 까닭은 현명하고 재주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공을 세울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현명하고 재능 있는 자는 복록을 두텁게 주고 높은 벼슬자리에 임명하라. 공이 큰 자는 자기를 주고 상을 두텁게 받게 하라.
현명한 자에게 벼슬자리를 줄 때에는 그 능력을 헤아려 보고 복록을 수여할 때는 그 공적에 맞게 해야 한다. 그래야 현명한 자는 능력을 속이지 않고 군주를 섬기며 공로가 있는 자는 기꺼이 자신의 공적을 군주에게 바침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공적이 쌓이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세태는 그와 같지 않다. 현명한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으며 공이 있는지 없는지 논의하지 않는다. 제후들의 중시하는 자라 하여 등용하고 측근 신하들의 청탁이라 하여 받아들인다. 친족과 대신들은 위로 군주에게 자기와 복록을 요청해서 아래로 이것을 팔아 재물을 모으고 심지어 사사로이 패거리를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는 벼슬자리를 사서 더욱 귀하게 되고 군주 측근의 신하들은 친분이 있는 자들은 군주에게 청탁을 하여 권세를 강화한다. 공이 있는 신하가 심사에서 제외되고 벼슬자리에 이동해도 정당성이 없다. 이 때문에 벼슬아치들은 직무를 올바로 처리하기보다는 외국과 교섭하는 일에만 힘쓰거나 자기 일은 내버려 둔 채 재물을 탐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라 해도 게을러져 노력하지 않게 되고 공이 있는 자도 태만해져 업무를 소홀하게 된다. 이것이 망국의 풍조이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읽기 한비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 옛날 전국시대도 지금과 똑같았어요.
네.
그렇죠? 비리와 청탁이 난무하고 야 이거 고전을 읽었는데 2300년 전에 고전을 읽었는데 요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비리와 청탁 뉴스에 등장하는 단골손님 있잖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 대한민국의 정경을 주도하면서 쥐락펴락하시는 분들 한비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돈이 많으면 말이죠. 한 곳이 선물하고 싶은데 비리와 청탁 뇌물수수 이런 걸로 감옥에 다녀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교정코스로 한비자 읽고 대한민국 그 독후감 반성문 이런 거 받으면 어떨까요 교수님?
법무부에 한번... 법적으로 건의를 해보시죠.
너무 일이 커져서 오지랖 안 넓히는 걸로 그럼. 네. 그래도 자, 교수님 제 아이디어 괜찮지 않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선배님도 청탁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청탁?
네.
사실 오늘 방송하기 전에도요.
네네.
누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좀 일 좀 부탁한다고.
오, 진짜요?
네.
오... 저는 소개팅 부탁
내지는 그런 건 빨리 해주세요.
개콘표 부탁 이런 거 빨리.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은 아마 교수님께 가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많은 직함을 갖고 계시잖아요. 뭐 교수님, 회장님 뭐 이런 일들 많이 하고 계시면 친분 통해서 부탁이나 청탁 이런 의뢰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거절하자니 좀 그럴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방법으로 거절하시나요?
네, 전혀 청탁 같은 거 없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원리 원칙에 충실한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예. 원칙에 예. 충실한
일단 이미지. 그런 틈을 안 보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군주가 네. 자기의 그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네네.
신하들 밑에 사람들이 파고들어올 틈이 없다. 정치가들도 그런 기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않을까요?
결국 그러네. 이제 신상 필보를 적게 해야 된다 이런 낭독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예. 제가 참 감명 깊었던 구절 하나가 이런 거예요.
네.
정말 공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왕이 좀 소원하고 미워해도
네, 그렇죠.
꼭 상을 줘야 되고
그렇죠.
정말 벌을 지지른 사람은 아무리 왕이 예뻐하고 친해도 꼭 벌을 줘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참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고조가 네. 그 옹치라는 사람을 십방우라는 것을 봉했거든요.
네네.
그때 옹치 같은 경우는 그 한 고조랑 아주 정말 철천지 원수지간이죠.
유방.
네, 유방. 예, 유방. 예. 그래서 결국은 옹치를 봉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란 음모, 20명의 그런 음모를 잠재운 사실.
오.
아주 딱 맞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럴 때 오. 그런 아량과 해량을 베푸는 것이.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그 비리와 청탁에 연루된 분들은 이제 한비자 꼭 읽어야 됩니다.
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연말부터 말이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한마디 고전일기 대신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수와 진이 부릅니다. 파초.
오늘의 한마디. 아무리 현명한 자라고 해도 재물을 탐하게 되면 게을러져서 노력하지 않게 되고 공을 세운 자도 태만해져 업무를 소홀하게 된다. 이것이 망국의 징조이다.
네, 아무리 현명한 자라고 해도 재물을 탐하게 되면 게을러져서 노력하지 않게 된다. 뭐 굳이 군주신하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돈을 탐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고 또 돈이 많아져서 게을러지면은 자신의 일에 소홀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망하는 인생의 징조다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걸로 네 마무리 짓고 싶어요. 네. 그렇죠 교수님?
맞습니다. 초심은 잃지 않고.
네.
오늘 한비자에서 함께 읽은 내용들 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우리 또 정리 좋아하잖아요.
네, 정리해주세요, 교수님.
결국 오늘 이야기가 네. 자기가 군주의 어떤 제왕학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초심을 잃지 않고
네.
마치 진시황이 옛날에 통일하기 전에는 인재들도 초빙하고 많이 그렇게 했다가 통일하고 네. 나서 그 초심을 잃으면서 결국은 진나라 물락이 좀 당겨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권세를 갖고 어떤 힘을 갖는다 하더라도
네.
냉철하게 과거의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삼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닐까 생각하네요.
네네. 네. 와우,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계셔서 너무 든든한 거 있죠.
네, 오늘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먼 길 잘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녁 그리고 7시죠. 7시.
네, 7시.
아유, 큰일 났네. 지금 생방 중인데요. 김원준 교수님과 청취자 여러분 함께하는 고전 읽기 공개 방송이 있어요.
네.
진영 씨 실물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실까요?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김태희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죠. 네. 한비는 법과 사상의 대표주자입니다. 법과 사상.
네, 법과 네. 사상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네, 이문희님, 네, 이남희님, 위연아님, 그리고 네. 문자로 주신 2463-3657-6200님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곡은요. 2310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죠. 빌리 조엘의 어니스티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